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변함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점은 우리가 왜?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러한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하는가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당연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었고 또 위대한 왕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정체성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었으며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는, 아니 멸망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은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참하게 깨뜨려지고 맙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또한 자신은 두 눈을 뽑힌 채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고위 강료들과 또 귀족들은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여호야긴 왕의 통치 시대에 이미 포로로 붙잡혀 와 있었고 그는 유대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 답변서의 내용은 답변이라기보다는 고소장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대상은 첫째는 선지자들이었으며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었고 또한 고위 관료들이었으며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또 28절을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던 그 과도기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와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청년 사울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자신의 손으로 닫아야 했던 사무엘이 이제 새롭게 왕정시대를 여는 새로운 지도자 사울을 만나는 장면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만 이제 사무엘이 노년에 접어들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전쟁의 위협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주체제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주변에 있는 열방과 같이 군주가 자신들을 통치해 줄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를 여는 첫 인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사무엘이 조화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사울에게 매우 정중하게 예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기로 표현할 만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웠지만 노 사사 사무엘과 청년 사울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았던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 지도자 사울을 사무엘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지극히 섬기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자신의 아들뻘 되는 그러한 사울을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무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충성과 헌신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퇴장할 준비를 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비록 자신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나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울러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왔지만 사무엘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비상시에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것 외에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와 달리 왕은 그 어느 때에라도 자신의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 역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만일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누구도 왕 앞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 왕의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에 의한 견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왕과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을 섬겼던 나단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어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나단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나단이 책망할 때 나단은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계로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기교라기보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위험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직언을 구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다윗은 그 직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만일 다윗이 그 직언을 무시했다면 나단은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 절대 권력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지자는 자신의 탐욕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라고 그들의 탐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탐욕이 결국 영혼들을 삼켰으며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또 많은 과부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선지자들은 또한 보지도 않은 이상을 보았다고 하거나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거짓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죄악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직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반드시 죄사함을 간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간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함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태만히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들로부터 더럽힘을 받았다고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서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주는 정당한 임금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불의한 재물을 향해 입을 벌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은 지도층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고발하고 계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힘없는 백성들마저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땅이라는 단어와 또 그 가운데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먼 그러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정치인들과 나아가 그 땅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 보살펴야 하는 백성들까지 모두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빛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의 영광과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의 발 아래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 땅 안에 사는 백성들까지 뿌리채 뽑혀 이방인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것은 느부갓네살의 군사력이 막강했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자와 백성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고 그들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더럽힘과 멸시를 받았고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더 서글픈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지 못할 한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본문에 사람으로 나와 있는 이시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을 고발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한 것은 1998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제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또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유년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저는 학생회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름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주 병치레를 하는 저를 늘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는데 저는 학교에 돌아와서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서글퍼서 점심을 굶기 일쑤였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쌀집을 운영하는 큰 집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큰 집에 가면 언제든지 할머니께서 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집에서 밥을 굶으며 지냈습니다.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은 까다롭고 예민했던 저와는 달리 어디서건 잘 적응하고 또 잘 지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늘 이렇게 큰 집에 가서 스스럼 없이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큰 집에 자주 놀러 가기는 했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큰 집 다락방에 가면은 소년소녀 문학전집이 다락방 가득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친구들하고 놀 일이 없으면 저는 그 다락방에 가서 책 속에 밥 묻혀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님을 영접해서인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가정 교육이 훌륭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춘기 때 그 흔한 방황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몸이 약했던 탓에 학교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오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엎드려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20분 정도 걸렸는데 버스가 혼잡해서 서서 가는 날이면 저는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허약했기 때문에 저는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자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사소한 기도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응답해 주셨고 그런 체험이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춘기 방황은 없었지만 그러나 대학 시절이 시작되면서 저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안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멀쩡한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했고 결론은 저는 이 세상에 제 의지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또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미워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나는 물과 기름 같았고 저는 영원히 이 세상에 대해 부적응할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들조차 저에게는 커다란 벽으로 다가왔고 그 친구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밤을 새기 일쑤였고 그러다 잠이 들면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자살할 용기가 없었는지 신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살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이 들면 다시 새롭게 눈을 뜨면 새로운 다른 세상이기를 희망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고 군복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놀랍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조교들이 정신없이 굴려대는 탓에 저는 그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지자 제 안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고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새로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군복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특별한 휴식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역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산 시내 중심가에 거기에서 영어 교재를 파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마산 시내 중심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마산 시내 중심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로 영어학원 강사도 하면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즉시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가서 기독교 교육 관련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십시오. 1998년 2월 저는 처음으로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을 없애주셨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열등감은 자신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신학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제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권유해 주셨고 저는 1학기를 마친 뒤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였습니다. 총신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면 대학원생들을 위한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1.5m까지는 아니고 1m 정도 되는 그런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 안에 들어가 저는 큐티를 하며 또 공부도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10분, 20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 3시간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1998년 11월 4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주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저의 길을 모두 준비해 놓고 계셨지만 한 번도 저를 다그치거나 종용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먼저 깨닫고 순종하기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회심을 하면서 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기도드렸던 것이 기억났고 그 기도를 드린 후 주님께서는 14년 동안이나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밝혀줄 선지자를 허락하신 것도 고통을 품고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한평생 충성하고 헌신했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모든 분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만이 이 시대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고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섬기며 올바로 치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저를 그 한 사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보고 아파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존경하던 이재철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귀한 교우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신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에게 주어진 일만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으로 바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분만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보며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저희도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나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품게 하시고 이 시대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